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사도가 자기를 변론하는 말과 재판관이 묻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재판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첫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래로 마지막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는 과정까지 재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설교 이야기가 3분의 1, 재판 이야기가 3분의 1 이렇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재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재판 중에 첫 번째 재판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재판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가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해요.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돈을 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에 끝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 많은 재판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재판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이에요. 이 재판을 잘 살펴봐야 앞으로 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재판은 당시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열려요.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입니다. 국회가 청문회 연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4장 타이틀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앞에 서다? 공회 앞에 서다. 그것이 이제 4장의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제기된 문제가 뭐냐? 왜 재판이 열렸냐?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치유받은 거예요. 이 장애인이 치유를 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 기적이 예루살렘에 다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을 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치료 결과로 이 사람이 낫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병원에서 고쳤으면 됐죠. 근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머리 이 사도들에게 물어본 질문이 뭐냐? 이 질문이 이제 이 재판의 핵심인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로 이렇게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4장 9절에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하죠.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일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이게 이제 사도 베드로의 변론이죠. 네가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대답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착한 일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하고 되묻고 그 다음 말이 뭐냐 이렇게 하죠.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너희 앞에 참 베드로가 어휘를 잘 사용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그 다음 말이 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서본 일이 없어요.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서 있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서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강조돼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일으킬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이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입고 이 사람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4장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죠. 그래서 3장과 4장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8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전반 28장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3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30번 중에 이 최초의 사건, 이 장애인을 일으키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8번 들어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서 있다. 이걸 지금 이 법정에서 변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열한 법정에 지금 변론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어봐야 돼요.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느냐? 그걸 물어봐야죠. 병원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느냐? 그건 예수가 로마의 법으로 사형수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형수로 죽었고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가 지금 살아나가지고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일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재판을 걸은 거예요. 우리나라 검사가 공소권이 있어서 그거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가 기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이 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이것이 이제 변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16절에 4장 16절에 이렇게 되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뭐냐?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서 있다 그래요. 서 있다. 서 있다는 말이 본문에서 두 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이런 기적을 자기들 눈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뻔히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서 있는데 이 사람을 일으킨 나사렛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가 자기가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서 이런 기적을 행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부인할 수 없게 서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어두워졌다는. 여러분, 예수 믿는 부인이 변화됐어요. 남편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남편이 불신앙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변화됐어요.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자녀들이 생각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보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변화의 위대한 사건 뒤에 인간의 불신앙이 극과 극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누군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무든가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하느냐? 천만의 말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불신앙이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그걸 마음이 허망해져서 어두워졌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를 한 번씩 풀어가 보면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고 놀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담대하다는 말이 사도행전에 여섯 번 나와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여섯 번 나오는데 4장 3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자기 공동체에 가서 묻지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저들이 저렇게 담대한데 자기네들이 보니까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1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뭐가 없어요? 학문 없는 뭐로 알았어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무식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이게 랍비들이 교육받는 정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랍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도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걸 보니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이 말할 수 자기네들 논리를 완전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여기서요 우리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해답은 8절에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 베드로가 이에 성령에 충만하여.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두려운 일이 많아요. 네. 참 두렵고 겁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두렵고 겁나는 속에서 나도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담대해져요. 왜 그럴까?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고 겁내고 걱정하는 그 틈 속에서 상황도 나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상한 거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마지막 말세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고난을 받아서 공회와 회당에 끌려가서 신문 받을 거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 그리고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성령님이 말을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의 약속이 그때 제자들이 들을 땐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산헤드린 공회 그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힘이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영적 원동력이 무엇이냐? 예수가 살아계셔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 있죠. 겁날 때 있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담대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밀려오고 걱정이 나를 엄습할 때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을 갖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 여전히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이 약속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야 해요. 어디선가 소망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어디선가 그래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막연한 확신이 확신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라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부인할 수 없었던 게 뭐냐? 지금 이 앉은뱅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서 있다는 말을 또 강조하죠.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있어요? 서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이게 바로 예수에게서 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담대한 기적의 역사가 어디서 왔는가? 이제 13절이 강조하는 게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절에.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답은 예수죠, 예수. 그래서 예수가 이런 능력을 지금도 살아서 제자들 속에서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냐?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자기네끼리 서서 자기네끼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17절이 결론이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금하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영화계예요. 외국 영화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사탄의 산헤드린 공회의 전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어디냐? 미국 영화계예요. 여러분, 미국 영화보다 욕할 때 어떻게 욕하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요. 그게 욕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영화가 아닌 일반 영화에서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기도하는 장면에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어요. 경건하게 보이고 아름다운 식탁 자리에서 기도하는 영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기 어려워요. 기독교 영화에서만 식사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성탄절이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게 논쟁이 붙었어요. 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냐?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미국 언론에 들어던 게 뭐냐? 홀리데이예요. 할리데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냥 휴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론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빼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산헤드린 공회의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무서운 사단의 정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교회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사도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일반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냐?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나와서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언제 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언제 교회에 대해서 영광을 돌냐? 교회가 예수의 이름에 집중할 때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교회가 돈과 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집중할 때 교회 안에서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보고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을 자랑하고 수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는 세상 사람이 비웃어요.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할 때 왜 세상은 빛을 보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력을 어디다 두셨느냐? 예수의 이름에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빛과 같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가복음에서 한 번도 안 썼 2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요 하늘에서는 영광이라는 그 영광을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누가가 쓰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느냐?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논리예요. 무엇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는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약해지는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 이럴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사는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가장 귀한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불안과 공포 많은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화로운 이름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끝인 사랑과 힘들고 어렵고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